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인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맺은 이란 핵 합의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매우 환상적인 합의를 통해 생명줄과 번영을 얻었지만 고맙다고 말하는 대신 테러를 지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015년 미국 등 서방국이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워싱턴 회담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입수한 비밀 정보를 폭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이란 단어나 그 이름을 대화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들은 모두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만 이는 또 하나의 잘못된 보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중동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중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환영사에서 이스라엘도 평화에 대해 미국과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며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모든 이웃들에게 평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 의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은 미국 수정헌법 5조에 근거해 상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관련 서류 역시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정헌법 5조는 불리한 증언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플린 전 보좌관은 기소 면제를 조건으로 의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자신의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에 대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월 해임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 1월 플린 전 보좌관이 해외 정부의 로비스트로 고용돼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수위원회에 이미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29일 베르사유 궁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역시 이를 확인하면서 두 나라 정상이 테러 퇴치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수교 3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와 함께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마크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 만에 그리고 지난해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과의 설전으로 파리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한 지 7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개최되는 여러 국제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오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만나는데 이어 다음 날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들 두 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만남은 오는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가서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해도 별다른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의 내통 여부에 대한 조사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협상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 5명이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파키스탄 언론들은 정부 당국을 인용해 이들이 남부 카라치에서 무인 비행체를 이용한 공격을 감행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22일 오전에 체포됐으며 구금된 용의자 중에는 대학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대학 교수를 비롯한 용의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간 남북 간 민간 교류에 대해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계속 단절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북극성 이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은 탄도의 대기권 재진입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오늘 오후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남북 간 민간 교류에 대해선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입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꽉 막혀있는 민간 교류를 일부 완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계속 단절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등 한국 내 대북 지원단체와 사회문화교류단체 10여 곳은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대북 접촉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금지했던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시행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줄 우려가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또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이 모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 진전 또 그리고 북미 대화 진전 연계선상에서 하고 단지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 진전으로 유엔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본격적인 남북 교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임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단서를 날며 사실상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덕행 대변인은 또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남북 간 군통신망 복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연락 채널이 있어야 한다며 군통신선 복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신임 안보실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남북관계가 당장 복원되진 않겠지만 대화 단절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한국 주도의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 일례로 군 연락통신망의 조속한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21일 북극성이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죠. 또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 승인이 났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군 당국은 탄도의 대기권 재지짐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이 하루 전 감행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2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사일 기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탄두 재진입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이와 함께 대기권 재진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과 종말 단계의 여러 환경에 대한 극복 능력을 구비했는지 여부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지상형으로 개발한 북극성 2형을 지난 2월에 이어 약 석 달 만에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두 차례 시험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500km에 최고 고도가 550여 km와 560여 km로 거의 같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실전 배비를 앞둔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북극성 2형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인하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을 검토해 부대들의 실전 배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대식 자행 발사대 차에서의 냉발사 체계, 대출력 고체 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 특성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 확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자평하면서 미사일의 실전 배비를 승인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시험 발사된 북극성 2형은 최고 고도 560여 km까지 상승해 탄두가 분리됐으며 이 탄두는 음속 10배 이상의 속력으로 한반도 동쪽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북극성 2가 지난 14일 발사한 화성 12와 함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합참은 22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은 준중거리 미사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에 따른 미사일의 분류는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800에서 2500km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 2500km에서 5500km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분류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극성 2의 사거리를 2000km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북극성 2 미사일의 사정권에 태평양 괌 지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계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괌은 약 3,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DPRK is openly defy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ith its accelerated ballistic missile.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와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추가 실험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동시에 핵과 미사일 관련 화물과 기술의 이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실효성이 확보되기를 원하며 독자 제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22일 B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거듭하면서 그로 인해 초래될 파국적 결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강력한 거부와 규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대화의 기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주일 사이에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세계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성명에서 북한이 국가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전용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영내 불안정에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보다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독일 외무부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은 유엔에서 북한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슬로베니아와 벨기에 외무부도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미국, 한국의 새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복합적 의도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기술, 위협, 지뢰 때라는 세 가지 전략으로 집약됩니다.
North Korean missile technology advances with each test, heightening the threat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s neighbors.
스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21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기술을 진전시키고 미국과 북한의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며 잠재적으로는 미국 혹은 한국과 대화할 때 이용할 지렛대를 강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발사를 복합적 의도의 결과로 보는 전문가들은 도발 시점에서도 치밀한 계산을 일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북한이 한국 새 정부를 시험해보고 주목을 끌기 위해 현 시점을 택한 게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시기에 주의를 다시 북한으로 돌리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한국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린 북한의 이딴 도발을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의 2차 핵실험과 같은 맥락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내외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입니다.
The missile is designed to capture the attention of Washington. Trump seems to be distracted by other issues right now. Internal scandals, his current trip to the Middle East and Europe.
내부 정치 스캔들과 러시아와의 관계, 중동과 유럽 순방 등으로 집중도가 떨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끌려는 목적이 크다는 건데 발사에 성공하면 미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까지 점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페퍼 소장 외에도 북한의 성공적 발사를 몸값 올리기 과정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여기엔 협상 조건을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은 북한은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에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할 것이며 어떤 협상도 자신들 방식으로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이 같은 행보는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용과 어려움을 강조하려는 판에 박힌 전략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보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 위협과 비난 전략을 이어가면 북한도 벼랑 끝 전술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거듭된 무기 시험을 협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 정해진 시간표에 따른 기술 개발 과정으로 이해할 때가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박 하버드 케네디 스쿨 코리아 워킹 그룹 국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70번 넘게 했다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이 명시한 완전한 핵능력 보유 목표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 부소장은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한국의 소위 햇볕정책 2.0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이런 분석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때문에 햇볕 정책을 반복할 수 없을 것으로 믿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외교에 관심이 없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목적은 오직 안정적인 핵 억제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외부에서 어떤 압박이 가해지더라도 생존수단을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새로운 한국 정부와 화해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외교적 유연성을 보이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도발은 전력화를 위한 검증 차원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라는 지적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1일 지대지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전력화 배치를 위한 검증 차원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무기체계로 사용하기 위해선 양산과 함께 전력화 배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무기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측면에서 또다시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입니다.
미사일은 자기들이 전력화 배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신뢰성, 그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 발사도 안 해보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못하고서 무기로 쓸 수 없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무기 체계로서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다.
장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의 경우 미사일을 개발할 때 시험 발사를 10번 이상 하는 반면 북한은 무수단의 경우 시험 발사 없이 전력화한 사례도 있는 만큼 북극성 2형을 몇 번이나 더 시험 발사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이번 북한의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는 전력화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지난 2월 발사 당시 발견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한 차원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이번 발사가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 발사란 점에서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안정화 체계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탄두에 영상 송신 장비를 달아 이를 실제 지상에서 받아봤다는 점이 지난 2월 발사와 다른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4일 시험 발사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의 타격 목표가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임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그 전날 이루어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소식을 전하며 지난 14일 화성 12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한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그 기백으로 줄기찬 연속 공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2 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라고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한 경계선, 레드라인을 언제든 넘을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화성 12 미사일의 경우 탄두무게를 550kg으로 상정했을 때 사거리는 4,500km 정도 나온다면서 탄두무게를 줄이거나 단을 하나 추가할 경우 충분히 미국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 교수는 이와 함께 화성 12나 북극성 2형의 경우 ICBM으로 가는 진검다리며 북한의 주 목적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사거리 만 킬로미터 이상의 ICBM 개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에 지금 백두산 엔진, 파이스톤 엔진하고 보조 엔진 4개, 보조 로켓 엔진 4개를 달고 그리고 2단에 뭐 물산 엔진 같은 거 하나 달면 그럼 사거리가 만 킬로 이상 나오길랑이요, 충분히. 뭐 그렇게 지금 ICBM을 구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얘들이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할 거예요. 엔진은 다 있으니까 실제 이제 시스템 어떤 통합만 하면 되길랑이요. 굉장히 이제 근접해 가는 거죠, ICBM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북극성 2형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는 결국 작전 배치를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21일 탄도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한국 정부 들어 두 번째며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8회 11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등 새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협상에 능한 인물들을 기용함으로써 새 정부의 북핵 정책이 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제네바 주재 한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한 것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1일 만입니다. 한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게 된 정신임 안보실장은 외무고시 5기로 옛 외무부 시절 통상정책과장과 통상국장, 통상교섭 조정관 등 주로 통상 분야에 종사한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인사를 발표하며 행한 발언 내용입니다.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정신과 함께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임 안보실장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문재인 후보의 외교자문단장을 맡아 외교정책 수립을 총괄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엔 청와대 외교안보특별임무팀을 이끌며 한국을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실장 자리에 군 출신이 아닌 정통 외교관 출신을 앉힌 것은 북핵 문제 등 안보 관련 현안을 압박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며 풀어가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일단 군인이 배제됐고 뭐 다자, 통상 이쪽에 일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북 기조에 있어서 강경 정책보다는 대화, 협력, 뭐 관계 개선 이쪽에 주로 그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싶네요.
강경화 후보자는 여성으론 처음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다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라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을 지낸 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등을 거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교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강 후보자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당면한 외교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 외교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내에선 그러나 한반도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를 푸는데 이들의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안보 외교가 고도의 어떤 그 전문성하고 국제정세의 현실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지고는 두 사람의 능력을 아직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추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를 통일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과 외교정책을 구상한 핵심 인사로 꼽혀왔고 홍석현 특보 역시 노무현 정부 때 미국 주재 한국대사를 지냈습니다. 중량급 인사 두 명이 통일 외교안보 특보로 기용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를 푸는 밑그림과 실천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6차 핵실험을 실시하려 했으나 중국의 강력한 경고로 계획을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측의 이런 조치가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워싱턴과 서울의 언론들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4월 13일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핵실험장이 장전 거총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미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 두 대를 배치해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확실시될 경우 선제 공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 WC-135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4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북한 핵실험장 준비 상태와 주요 기획일에 도발을 감행해온 과거 패턴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1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실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이나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기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태양절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고 이튿날인 16일 함경남도 심포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인민군 창건일인 25일 강원도 원산에서 대규모 화력훈련을 벌였으며 29일에는 평안북도 북창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해놓고 왜 실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최근 흥미로운 보도를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영방송인 TBS는 지난 1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6차 핵실험을 실시하려 했으나 중국으로부터 국경을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받고 계획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18일 중국에 이틀 뒤인 20일에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보한 이후 중국 동북부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경찰이 핵실험에 대비해 철야 근무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 지방 경찰관은 TBS에 19일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20일 핵실험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수뇌부는 북한의 핵실험 통보 사실을 미국에 전달하는 한편 북한에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중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국경 봉쇄는 북한의 사활적 문제인 만큼 평양 당국이 중국의 경고로 계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TBS 방송의 이런 보도는 지난 4월 20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두세 시간 동안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two or three hours.
트럼프 대통령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한의 이례적인 움직임이 바로 6차 핵실험 중단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일주일 뒤인 4월 27일 나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북한 측에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이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가해 핵실험을 중단시킨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The Japanese press that the North Koreans had told the Chinese in April that they were going to conduct a six.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도 북한이 중국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해 핵실험을 중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압박이 있지 않았는가. 즉 그 국경봉쇄라는 게 단지 뭐 그 단동 대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뭐 화물 정도를 차단한다기보다는 송유관 밸브도 잠글 수 있다. 대단히 그 중요한 에너지인데 이것을 뭐 막는다든지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압박에 대한 중국의 강도 높은 어떤 협박이 있었길래 김정은이가 저렇게 손을 내려놓았고 일단 4월 소를 잠재운 것은 중국의 압박의 가능성은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 때문인지 북한과 중국은 4월 들어 관영 매체를 통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신문은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을 감행해 미국이 외과 수술식 타격을 가할 경우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개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북중 관계의 붉은 선, 즉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ITF가 한국 주도 세계태권도연맹의 한국 무주대회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다수 포함된 ITF 시범단은 다음 달 23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태권도연맹 ITF는
대부분 북한 선수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을 다음 달 한국의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2017 WTF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We're very happy to announce that WTF has graciously extended an invitation to the ITF International Demonstration Team to perform at in Ushu in South Korea at the event.
조지 바이탈리 ITF 대변인은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WTF 측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ITF 시범단이 다음 달 2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TF 시범단은 리용선 ITF 총재와 바이탈리 대변인 등 관계자 6명, 그리고 선수와 코치, 의료진 등 27명을 포함해 모두 3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2명에서 23명으로 이뤄진 선수단에는 북한 태권도인들 외에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그린란드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24일에서 30일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 무대에서 시범 공연을 보이고 7월 1일 서울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지난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루어진 WTF와 ITF 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에는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리용선 ITF 총재, 한국의 조종원 WTF 총재가 참석했습니다. 당시 양측의 협의 내용은 지난 4일 미국 태권도 타임스의 정우진 대표가 리용선 총재로부터 전달받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그 총재를 맡고 있는 그 리용선 씨가 합의가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뭐 6월에 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공연을 하고 9월엔 한국 시범단이 평양 무대에 서는 문제를 스위스에서 만나서 의논한 걸로 들었습니다.
ITF 시범단의 한국 공연이 성사되면서 국제 태권도 연맹 주최로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 한국 선수들이 주축이 된 WTF 시범단이 참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양측 대표들이 다음 달 무주에서 만나 WTF 시범단의 평양 답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망이 매우 밝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the ITF would like to do is to extend an invitation to the WTF International Demonstration Team to come to Pyongyang for the occasion of our World Championships this September.
1973년 시작돼 2년마다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올해로 23회를 맞았고 한국 개최는 7번째입니다. ITF의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는 올해 20회로 북한은 지난 1992년 이후 19년 만인 2011년 제17차 대회를 연 뒤 6년 만에 다시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은 지난 2014년 8월 중국 난징에서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주최로 열린 세계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 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된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시간입니다. 탈북자들에게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서빙 라이프라는 곳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So we're gonna get started very soon. But first, I just want to let you know.
지난 토요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빙 라이프에서 탈북자와 원어민 강사가 함께 모인 오픈하우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빙라이프는 북한에서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계 이웃들과 연합하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서빙라이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영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원어민과 탈북자를 서로 연계해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 영어 학교인데요. 지난 토요일은 원어민 강사와 탈북자들이 서로 다 같이 만나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Not at all. It's very easy in Korean. Kaing. Yeah, yeah, Kaing. It's cute. So my name is Sally or Haesong in Korean name. We just had a introductory session.
서빙 라이프에서는 이렇게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을 지원하고 탈북 난민을 구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국장입니다.
2플러스 영어학교 2017년도 과정이 3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멘토링이 또 3월부터 시작한 그분들이 한 두 달 정도 지금 지났는데, 아, 그래서 서로 이제 영어로도 했는데 아마 말이 좀 잘 안 통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것이 좀 전달이 잘 안 됐다거나, 사실 원어민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봉사자들도.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좀 알아가고, 또 하나는 나하고 그 선생님 1대1만 했으니까 그 선생님밖에 모를 텐데, 또 이 선생님은 자기 학생밖에 모를 텐데, 이 믹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믹서 이제 그야말로 섞이는 거잖아요. 섞여서 함께 문화도 나누고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고자 믹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살면서 원치 않게 임신까지 하게 된 탈북 여성들 중에서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사는 미혼모 탈북자를 돕기 위한 일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 탈북 고아를 돕고 있는 소망의 집이라는 고아원과 구출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약 300여 명을 구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이에요. 지금 오늘 보신 E++ 영어 학교가 저희 간판 사업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주로 또 타겟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돕고 싶은 분들이 싱글맘들이에요. 그분들을 돕고 또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서 그것 에 대한 이제 같은 어려움을 나누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So first I want to introduce to you our serving life.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에게 원어민 선생님을 연계해 수준별 그리고 목적에 맞춰 영어 회화를 배우는 E++ 영어 학교는 특히 탈북 학생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서 조금씩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탈북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 영어는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제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진짜 한국어 강의 마저도 다 교수님들이 영어라던가 외래어를 쓰시니까 수업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절실함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막 학원 같은 데 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베이스가 없어서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단 상황과 관련한 예시들을 들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궁금해가지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해서 이제 북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관련돼 있는 어떤 뭐 탈북민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짧게 이렇게 단어 찾아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선생님도 이제 막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눈물도 흘려주시고
그리고 원어민 자원봉사자들 역시도 탈북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닫힌 국가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원어민 강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가 조금 이렇게 수업 분위기가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펠로십이 가능한 분위기라서 저는 그냥 저도 저의 삶을 오픈하고 그 친구들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의 삶도 이렇게 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냥 삶 되게 뭐 특별한 거 말고 그냥 삶 살아가는 게 어떤지 하고 저도 외국인이니까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네.
서빙 라이프에서는 영어 학교뿐만 아니라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그리고 북한에서 여전히 인권을 억압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 수업뿐만 아니라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5박 6일 동안 제주도에서 저희가 영어 통일 캠프를 엽니다. 그래서 남북한 청소년 청년 통일 캠프고요. 첫 번째 목적은 영어를 제대로 수업 시간 외에 좀 더 재미있고 활동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을 미리 경험해보고 연습해보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서로를 위해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First, I want to introduce to you our serving line.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오후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0도입니다. 양덕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신의주 수풍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3도,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중강 강계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12도, 강계 아침 최저 14도고요. 두지형 모두 낮 최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18도, 용현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0도 예상됩니다. 개성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하루 종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되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20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인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맺은 이란 핵 합의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매우 환상적인 합의를 통해 생명줄과 번영을 얻었지만 고맙다고 말하는 대신 테러를 지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015년 미국 등 서방국이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초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워싱턴 회담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입수한 비밀 정보를 폭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대교 성지인 통곡의 벽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유대교 전통 모자를 쓴 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통곡의 벽에 약 30초간 오른손을 댄 뒤 전통에 따라 기도문이 적힌 종이를 벽 사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날 통곡의 벽 방문에는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인 이방카,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이 함께했지만 이스라엘 관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감동이 있었다며 영원토록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통곡의 벽 방문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 의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은 미국 수정헌법 5조에 근거해 상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관련 서류 역시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정헌법 5조는 불리한 증언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플린 전 보좌관은 기소 면제를 조건으로 의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자신의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에 대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월 해임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개최되는 여러 국제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오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들이 만나는 데 이어 다음 날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들 두 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만남은 오는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가서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 5명이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파키스탄 언론들은 정부 당국을 인용해 이들이 남부 카라치에서 무인 비행체를 이용한 공격을 감행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22일 오전에 체포됐으며 구금된 용의자 중에는 대학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파키스탄에선 ISIL 소행으로 주장되는 테러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ISIL이 파키스탄 남부의 한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 범죄를 일으켜 7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29일 베르사유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역시 이를 확인하면서 두 나라 정상이 테러 퇴치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미국 경찰이 터키 경호원들을 과격하게 대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시위대를 과잉 진압한 터키 경호원들을 미국이 비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중 터키 대사관저 앞에서는 터키 경호원들과 시위대 사이의 폭력 사태가 빚어졌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